8장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행전 8장에 2절부터 보시면요. 사도행전 8장 전체가 사실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이 빌립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곱 집사 빌립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도행전 6장에 잠시 확인하고 8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이 배경을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어떤 충만한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거의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좋게 수천에서 수만의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제 그러니까 유대 그 예루살렘 유대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제 외부에서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다가 뭐 언어나 삶의 터전이나 이제 명절 지키러 왔다가 이제 이 복음을 받고 머물러 앉게 돼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같이 이제 섞여서 사는 와중에 이제 구제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렇게 공동체적인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생활할 수 있도록 뭔가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유독 이 헬라파 어떤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걸 보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교인들이 이제 원망을 좀한 거죠. 불평을 좀한 겁니다. 그때 이제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정말 감사하게 그 일곱 집사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 출신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곱 명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돌보게 되고 사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데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 일곱 명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그 스데반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은 그다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곱 집사를 이렇게 언급하는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이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일곱 집사 중에 들어갔다는 그 얘기인데 사도행전으로 근거해서 볼때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빌립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6장 7장에 스데반의 어떤 그런 엄청난 메시지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보다는 이제 얘네들은 안 되겠다. 이제 핍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와셨던 핍박보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핍박이 더 거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오시면 2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성경을 그냥 액면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할때 숫자적으로도요. 이제 수천 명이 돌아왔고 그 외에도 계속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죠. 엄청난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박해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사울 같은 사람이 사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얘기합니다. 핍박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사제를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대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그러니까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세 번째에 놓여 있는 부분이 사마리아입니다. 왜 사마리아를 언급했냐고 하면, 이게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아픔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줍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눠주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열 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 그리고 저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대한 마음이 탁월하니까 이 성전을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으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예루살렘에 갈 것이 없다. 그래서 저 베델과 단 쪽에 이렇게 성전 비슷한 걸 만들어 놓는 거죠. 아예 이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부분들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우리처럼 명절 지키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온 게 힘들잖아요. 이런 배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민족이지만 거의 이제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로에 먼저 망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아수로에 먼저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망한 것보다 140년 전에 이제 망하게 되죠. 근데 아수로의 정책이 뭐였냐면 이제 여기 있는 민족 저쪽 보내고 저기 있는 민족 이쪽 보내고라고 하는 어떤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가고 또 많은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에 끌고 왔는데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에 이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스럽게 혼혈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일어나게 됩니다. 또 혼혈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는데 그 안에 희한한 우상 문화도 그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뭐라고 얘기해? 잡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개라고 취급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보다 더 못한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딴 곳이 아니라 바로 빌립이 그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사도행전 8장 후반까지 보면 사마리아를 거의 보고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의미를 보면 베드로 중심에 이스라엘의 전도가 있었고, 바울 중심에 이방인 전도가 있었다고 하면, 요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그 가교이기도 하고요.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가 처음 일어났던 곳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빌립을 통해서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9장에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졌던 부분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문이 열렸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 일어났던 것이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의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두고 볼 때, 그 가교 역할의 의미가 있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뭘 전했냐?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계속 전 열방 땅끝까지 이 부분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전하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요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다. 요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제 말이나 행함이나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제 표적까지도 이 빌립한테 허락하신 거죠. 사실 집사인데 거의 사도에 준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동일한 집사라고 표현을 쓰지만 지금의 기준과 사도행전의 이때의 기준은 너무 차이가 좀 났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생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우상의 어떤 부분들이 들어오고 흑암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다 보니까 귀신의 어떤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빌립에게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표적까지 일으키는 거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술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일컫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수준이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 정도까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지금 사마리아가 이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믿는 것이죠. 이게 이 많은 우상들이 짬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중에도 시몬이 이제 이렇게 믿고 세례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 빌립이 하는 일이 보면 그 빌립이 이 모든 일들을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보고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사마리아 성에 본인이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이제 이 부분은 과도기에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을 통해서 표적도 나타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실제로 성령 내리신 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자세한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생각할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믿었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증거의 모습들이죠. 얕은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셨는지에 대해서 짧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시몬조차 무릎 꿇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야말로 사마리아가 복음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를 하나님 쓰셨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러면서 두 사도가 돌아갔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간단한 설명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문이 큰 문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까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건데 갑자기 주의 성령께서 딴 데로 가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자세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의 어떤 목회를 한게 아니에요. 역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큰 일을 하고 나서 주님 딴 데로 보내실 때 그야말로 두손 틀고 일어난 깨끗하게 뭐 내가 이렇게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뭐 이렇게 계속 문들이 열릴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모든 것을 깨끗하게 손 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모습들이 이 빌립에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참 귀하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또 하나는 성령과 어느 정도 교제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교제를 여러 사람하고 하다 보니까 꽤나 민감한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투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면 뭐, 이래야 된다고 이제 나에게 지시하셨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마다 퀘스천 마크가 많이 듭니다. 물론 정말로 세밀하게 성경과 깊은 교제하고 또 이 성경에서 얘기하신 그대로의 어떤 성령에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실상 그런 것보다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인도받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독특함으로 나타난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사도행전 8장에 정말 깊은 교제를 하면서 이건 100%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믿어져서 모든 걸 틀고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축복이겠는가 싶습니다. 이게 빌립이 그런 사람이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함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삶으로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특별한 얘기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다시 남쪽까지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밑에, 위쪽으로 이렇게 애굽이 있고, 그 위쪽으로 이제, 이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멀죠. 근데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내려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디쯤 갔는지를 대충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0% 성령의 역사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베드로에게 주의 성령께서 실제로 환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렇게 왜 보따리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짐승 잡아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을 그렇게 하잖아요. 왜세 번을 하십니까? 예, 세 번을 그렇게 해도 못 깨닫거든요. 보통 사람은 충분히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것들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이게 거부하는 겁니다. 하물며 베드로도 그럴진데 빌립은 그냥 한마디에 그냥 바로 갑니다. 정말로 예민하게 성령 인도를 받았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부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런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인데요. 여기 간닥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왜 애굽 왕을 지칭할 때 바로라고 지칭하고 로마의 황제를 지칭할 때 가이사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디오피아의 왕을 얘기할 때 간닥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왕의 하필은 여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왕의 내시요. 자, 여기서 내시라고 하는 표현이 좀 기가 막힌데요. 이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전에는요 흠있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내시예요. 그러니까 거세당했다는 얘기죠.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내 까지 에티오피아에서 와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사실은 엄밀한 율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런 부분에 전혀 문외한이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문외한이면 그까지 왔겠냐 말이에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까지 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본인의 어떤 이 부분들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중심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책은 아시겠지만 두루마리로 이렇게 발전이 안돼 있습니다. 책 한 권이 우리 이렇게 성경책 요게 아니고 그 이사회에서만 하더라도 두루마리가 어마어마 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사들고 지금 가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차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그게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거기까지 왔다가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이 성경 사들고 지금 가는 겁니다.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위치는 또 엄청나게 높은 위치예요.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위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주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이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았다고 얘기합니다.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건 어느 정도 예민한지 저 수레다. 가까이 가라. 이 정도까지 얘기하시고 또그 정도를 정확하게 들었던 인물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빌립은 100% 순종이에요. 말씀하시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냥 직진남이에요. 무조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하셨던 빌립을 통해서 행하셨던 역사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리고 특출납니다. 하지만 빌립이 빌립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빌립의 과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출처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었던 건 간에 빌립을 빌립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빌립은 그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믿음의 충만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에 수리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사실 이제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헬라 말로 아마 소통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인 빌립과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충분히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았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읽었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요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이 내시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주인공, 이렇게 도살자 앞에 끌려간 양 같은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 거냐? 누군지 문맥을 읽어봐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읽어보면,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게 되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정확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까지가 쭉 전달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것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이 세례다. 요 얘기까지 다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물 보고 메시가요. 보통 이 메시도 대단한 사람 같아요. 물이 있는데 내가 무슨 거리낌이냐. 당장 세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어떻게 이끌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단한 번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티오피아는 이후에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 기독교 국가 지금도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 나라의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이 사람들 통해서 이 내시를 통해서 복음화 됐다고 지금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빌립 한 명이 사마리아를 복음하고요. 또 빌립 한 명이 에티오피아를 복음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 여왕 맡은 이 내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서 가는데 하필 누굴 뽑으셨냐? 빌립을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수 있는 게요. 빌립이 지금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보시면 8장 1절 후반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으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누가 있냐? 사도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까지 가 있는 그 빌립을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까지 불러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이 큰 획을 그었다면 빌립 또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큰 역할을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소도나 가이사랴가 다이 해변길에 있는 도시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 해변이라고 할 때, 바닷가라고 할 때는 뭐가 많냐면 미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후에 나타나서 이 사람은 가장 척박하고 또 미신이 많은 그 해변 도시들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을 이렇게 나중에 이 사도행전 이후에 일어나는데 가이사랴에도 교회가 있고 요빠라고 하는 곳도 교회가 있고 루다라고 하는 곳도 교회가 있는데 이게 다 해변길이에요.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여기에 교회가 선 모든 배경이 사실 빌립이 아닌가 이렇게 빌립 일곱 집사로 어떻게 교회가 가장 위기라고 할수 있을 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완전히 안전케 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어떻게 헌신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성 가서 그 사마리아 복음화를 이룹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이 인도하실 때그 모든 것을 탈탈 털고 또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냐? 광야로 인도해요. 기가 막히죠?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가보니까 광야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 인도라고 생각했는데 겉으로 보는 현실은 기가 막힌 도무지 내가 인도받은 결과가 이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누굴 준비시켜 두셨냐? 에티오피아 내시를 준비시켜 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또손 틀고 어디 가느냐? 미신들 아주 많은 그 해변길로 또 가면서 복음 전합니다. 충분히 다시 돌아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좀 끙끙거리면서 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어디에 빌립이 등장하는고 하니?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바울이 이제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같은 경우는 잘 알듯이, 바울이, 20장 24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같은 경우는 니네가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꺼이꺼이 울고 바울도 이제 나는 순교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는 중에 가이사랴를 들르게 됩니다. 21장 7절부터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크게 한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를 좀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요, 사도행전 그 8장과 사도행전 21장의 어떤 그 시간의 차이는 한 20년 이상 난다고 보통의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 복음으로 살아냄을 볼 수가 있고요. 제 기억에는 전도자 누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에. 전도자 빌립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빌립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지를 그냥 그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신실하게 살았는지 자녀 넷이 딸이 네명 있는데 다 처녀요. 처녀인데 성령에 따라 예언할 정도로 그만큼 이 자녀들이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빌립의 삶입니다. 야,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 이외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지방에서 이제 나중에 총독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감독 역할을 하다가 부르실 때 이제 이렇게 부름 받았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여하튼 사도행전 21장의 바울과의 어떤 만남, 바울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게 찾아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고,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어떤 뭐 선배? 아니면 정말 배우고 싶은, 뭔가를 좀 위로받고 싶은, 안식을 얻고 싶은, 좀 기대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전도자 빌립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숨어 있는 부분인데, 숨어 있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교회사 안에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흘러들어가는데, 혁혁한 등 공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사도 빌립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다른 전도자 빌립, 집사 빌립입니다. 어떤 분들은 빌립이 이름이 똑같으니까 동일 인물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따로 세우셨고 사도들 외에 일곱 집사를 따로 세우셨다고 얘기하고 사도행전 8장을 볼 때에 충분히 사도 빌립이었다고 하면 굳이 이제 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부를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 동급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은 사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에 집사 빌립이 맞고 그리고 그 집사 빌립은 전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일은 하고.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참 귀하다. 가장 교회가 어려울 때 등장해서 그 교회를 편안하게,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다가 가장 남들이 꺼려하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살려내고 정말 하나님 인도가 광야 같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결국은 에티오피아를 살리는 일이 벌어지고 혁혁한 공로를 뒤로 두고 또 미신이 가약한 그 해변길로 다니면서 또 사역을 하고 이 걸음이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줄고 가는 건데 수십 년 지난 이후에 성경에서 전도자 빌립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그 사역을 하는 중에 온 가족이 이렇게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임에도 예언하는 자들로 다 키워내는 일들을 이제 빌립이 하게 되죠. 이게 빌립을 통해서 많은 걸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구나. 이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순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 따라오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맞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안에 순종이 들어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노라 하지만 사실 아까 사도행전 8장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악독이 가득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게 진정한 믿음은 아닌 거죠. 올바른 믿음은 참 순종이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단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은 그 하나님의 만드심에 순종하고 응답을 했다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빌립도 너무 귀중한 일을 했지만 집사 빌립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보고 가장 남들이 꺼려하는 곳에 지금 교회가 뭐 크게 몇 가지만 얘기한다고 할때 교회가 힘들고 여러 가지 교회가 위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이나 불완전했던 부분들도 있고 분명히 죄악의 세력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이 불화살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볼땐 위기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사도행전 6장에는 부흥 중에 오는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소수가 그 전체 교회를 든든하게 만든 역할을 했다는 거죠. 얼만큼 충실하게 감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결국 그 교회를 든든하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핍박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핍박인데, 핍박 때문에 보내신 곳이 가장 남들이 꺼려하는 곳이에요. 어릴 때부터 욕했던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희 사마리아 보고 개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또그 자리에 가서 충성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계속 돌봐야 될거 아닙니까?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큰 사람들도 무릎 꿇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그만두고 딴데 가라는 거예요. 딴데 가는데 그 이끄심이 어디냐? 광야라. 기가 막히죠. 아니, 저 사마리아에 살 일이 많은데. 그런데 광야길을 가라고 할때두번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두번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예 하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광야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길 끝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어요. 에티오피아 내시 정도 되면 그레이드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내 앞에 누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만남이 기가 막힌 만남이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해서도 뭔가 인간적인 생각 들어가면 뭔가 많은 내가 에티오피아 가서 좀 도와줄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흔연히 데리고 가십니다. 주의 영이 이끌어 가십니다. 또두손 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도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저 해변 길로, 저 험난한 길로, 미신 가득한 걸로 힘든 지역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또 순종하면서 쭉 갑니다. 나중에 가이사랴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본인이 살았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본인이 믿었던 믿음이 그대로 전달되니까, 이 아이들도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언할 정도로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빌립되게 하셨고, 또 당신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빌립은 철저하게 반응했습니다. 순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믿음은 순종이구나. 믿음 충만하다 이 말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준의 털들이 다 무너집니다. 조금 떨어져서 보십시오. 엄청난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전도자 빌립, 집사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이 집사 빌립처럼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또 정말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빌립을 빌립되게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도자 빌립, 집사 빌립의 모습이 오늘 2000년 전에 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아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두번 묻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 정말 믿는 자, 곧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전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느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무엇을 맡기시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빌립에게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